해피 뉴 이어.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 새해 인사드립니다. 바라고 기도하건대 올해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고통보다는 행복이 더 많이 깃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지친 삶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위로와 회복 그리고 따뜻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올해 첫 시간 이 시간에는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이별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슬픔에 빠진 분들을 아름다운 이별로 인도하고 계신 호스피스 채플린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부터 한 달에 한번 호스피스 채플린이 들려주는 이별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사님 잠깐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ompassionate Care Hospice라는 민간 호스피스에서 채플린으로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덕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교회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과 또 담임 목회와 합해서 한 19년 정도 예,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페이스북에 호스피스 채플린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참으로 많이 공감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페이스북 열독자거든요. 더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맛깔나게 글을 쓰시는지 이별의 이야기가 또 고통스럽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사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석구 아내 김혜자가 그랬다. 벽난로 옆에 앉아 뜨개질하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하지만 이 할머니에겐 그 모습이 그렇게 팔자 좋은 여유로움이 아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라 할머니의 뜨개질은 늘 전투적이었다. 비장함으로 매일 짜는 증손주의 가디건. 90대 중반에 코로나를 두 번이나 이겨낸 그것도 호스피스 환자. 그래도 아직 석 달은 거뜬할 거라 봤다. 석 달 후에 태어날 증손주에게 직접 짠 가디건을 입힐 희망은 살아야 할 이유로도 원동력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에겐 딸이 있었고 손녀도 있다. 10여 년 전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이후 엄마 없는 손녀에게 할머니는 엄마였다. 그 손녀가 아기를 갖게 됐고 할머니가 신생아 손주의 스웨터를 짜주는 집안의 전통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아픈 증조 할머니가 직접 나섰다.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조금씩 제 모양을 갖춰가는 가디건을 보며 난 뜨개질의 신비함과 빠르게 움직이는 할머니의 손에 늘 감탄했다. 중간중간 먼저 간 딸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 한 방울, 그렇게 엄마를 잃은 손녀 이야기를 하며 또 한 방울, 그러다가 곧 태어날 증손주 얘기에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뜨개 바늘을 잡는 늙은 손. 그러나 파란색 가디건은 완성되지 못했다. 새벽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방에 홀로 누워있는 차가운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로 차고 늙은 손을 잡아드렸다. 손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오는 손녀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머니가 짜고 있던 스웨터에 대해 알고 있냐고. 안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홍수가 되었다. 괜히 얘기했나. 입을 수 없는 보물 같은 가디건은 아이에게 많은 옛날 얘기를 들려줄 것이다. 증조 할머니에 대해, 할머니에 대해, 그리고 엄마의 삶에 대해.
증손녀를 위해서 가디건을 짜셨던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할머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가디건은 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예, 무슨 증손녀가 아니고 증손자였어요.
증손자였군요.
네, 이제 예. 손녀의 뱃속에 있었지만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파란색 스웨터를 짜고 계셨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글에 썼지만 그 의미는 그 가정에, 그 할머님 가정의 전통이 신생아 손주의 스웨터를 할머니가 짜주는 게 그 집안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고 딸이 한 10여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이 당시에 그 할머님의 손녀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 할머님의 증손주가 태어나면 스웨터를 짜줄 할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호스피스 환자 할머니께서 대신 이제 내가 짜줘야겠다. 이 증손주가 태어나서 할머니가 짜준 스웨터를 입지 못하는 그 불상사가 있지 않게 전통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 깨지지 않게 할머니가 없으니까 증조 할머니 내가 짜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가디건을 짜게 되신 거죠. 근데 마치지 못하였어요. 그 마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 참으로 아름답고도 의미가 있는 전통이네요. 이 네. 이야기의 주인공 할머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어떻게 만나서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 할머님을 만나게 된 게 물론 이제 호스피스 환자셨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시는 곳으로 찾아갔었죠. 사시는 곳은 이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함께 사시는 곳이에요. 널싱홈 같은 곳은 아니고요. 약간 뭐 실버타운의 개념이긴 한데 실버타운에서는 또 본인의 집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직원들이 다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사시면서 할머님이 늘 소일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퍼즐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퍼즐 맞출 때 항상 같이 퍼즐을 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두 분이 아주 베스트 프렌드였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세요. 예, 요즘은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기 정말 힘들거든요.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예.
할머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가 가끔 거기 갈 때마다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님 얘기 가끔 하면서 또 기억을 하는데 할머님은 5남매셨대요. 5남매셨고 그 어렸을 때 그 가족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흑백 사진을. 근데 막내 다섯 번째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고 근데 다들 돌아가시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 다들 돌아가시고 할머님하고 막내 동생만 남아있었는데 할머님의 막내 동생 되는 분이 할머님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생각엔 그 막내 동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님도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손주 스웨터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 손녀?
예.
어떻게 다시 만나보셨나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날 이제 제가 글에 쓴 것 같이 할머님이 돌아가신 날 제가 먼저 이제 그 방에 도착을 했고 손녀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좀 저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났고 처음 대면을 했고 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근데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바쁜지. 근데 이제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들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호스피스는 특히 미국 분들은 또 한 번의 인연을 귀하게는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길게 인연이 가는 건 가족 바깥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오래 인연이 가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이렇게 가디건을 짜주면서 그 가족의 귀한 전통을 이어온 이 할머니 이야기. 저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별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을 대대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럼요. 이 할머님의 경우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좀 다른 경우들은 어떤 때가 있냐면 가족들의 관계가 조금 서운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뭐 사이가 이렇게 가깝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때를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조금 서로들 마음들 합하고 네. 이런 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건 좋은 방향으로 간 부모님이 또 먼저 가신 분이 남겨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또 그 반대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듣고 보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뭐 작게 남은 재산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봅니까?
그런 케이스도 많이는 아니지만 네. 가끔 봅니다.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이 같은 문제들이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손녀와 증손자는 할머니가 남겨준 가디건을 통해 계속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새길 것 같네요. 또 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손주를 위해서 가디건을 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매번 경험하시는 이런 이별, 이건 본질적으로 슬픈 것인데 이렇게 또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매번 경험하시는 그 이별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 손녀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이별이었겠죠. 그런데 그 1차적인 슬픔을 넘어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이 손녀에게 너무나 또 아름다운 이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할머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짜주신 그 스웨터를 볼 때마다 그 할머님을 기억하고 또 그 다 맞춰지지 않은 다 만들어지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스웨터를 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제 그 아들이 좀 크면 또 그 증조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의 얘기도 할 것이고
네.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이 된 게 아닐까. 1차적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이별이었지만.
네. 음악에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가디건이 이 손주 또 자손들에게 더 의미 있는 어떤 여운을 남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예. 자, 목사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생일 때까지 사시지는 못할 테니 안심하세요. 직역까지는 아니어도 분명 의사쌤은 할머니에게 저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휴 하며 마음을 놓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의사, 호스피스 환자와 의사의 대화이다. 할머니는 백수를 하고도 몇 해를 더 지냈다. 이만하면 충분히 또 많이 누리고 살았으니 이젠 같이 사는 딸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했다. 할머니의 딸도 할머니다. 이 집안 내력인지 춘추가 결코 적지 않은 할머니 딸도 굉장히 건강해 보였다. 그 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100세 넘은 엄마는 나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단축할 방법은 없냐고 의사쌤한테 떼쓰는 중이었다. 이것이 내가 할머니를 그의 집에서 만난 첫날이다. 정신도 또렷하고 호스피스 환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싶을 정도로 정정해 보였다. 그렇지만 호스피스에 등록이 되었다는 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쌤은 그 점은 설명하며 다음 생애 전까지는 소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의사쌤이 가고 채플린인 나와 할머니의 첫 대면이 시작되었다. 착하고 선한 할머니, 더 사신다 해도 또 그걸 욕심낸다다 해도 누구 하나 할머니를 흉보지 않을 만큼 마음씨가 곱다. 말도 이쁘게 하신다. 그래서 장수했나 보다. 할머니는 장로교인이라 했다. 7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 성도가 줄어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 즈음 건강과 거동도 예전 같지 않아 할머니도 교회 출석을 멈추었다. 내가 장로교 목사라고 하자 할머니는 그 착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며 정말 반가워했다. 그렇게 동지 내지는 동무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을 방문하였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할머니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은 언제나 착했지만 날이 갈수록 온기가 덜했고 결국 기운 없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지 못해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야 했다. 의사쌤이 명의였던지 다음 생일을 맞지 않아도 될 만큼 할머니는 빠른 속도로 기력과 기억을 잃어갔다. 진즉부터 죽음의 준비가 되었던 할머니와 딸은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그날부터 장례식 집례를 부탁해 놓은 터. 그 부탁에 Of course 대답해 놓고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 부탁을 그리 경박하게 오케이 했음에 이불킥을 하기도 했다. 딸이 잡은 장례식 날엔 미리 잡아놓았던 연차 계획이 있었지만 난 주저없이 연차를 취소했다. 호스피스 동료들은 너 아님 다른 목사 찾을 텐데 뭘 휴가까지 반납하냐 했다. 미국인들은 당연한 반응이지만 난 목사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의 인생에 있어 마지막 장로교 목사. 100년 넘은 인생 끝자락에 동무해 주었던 그처럼 나도 노년에 그렇게 착하면 좋겠다.
이 에피소드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수의 축복을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의사에게 나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는 할머니, 그건 평소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회상하는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셨나요?
말씀을 조용조용히 하시는 착한 백인 할머니셨어요. 이 할머님이 이제 나 빨리 가고 싶다고 하신 그 이유는 정말 단 하나, 그 같이 사는 딸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그 이유였거든요. 할머님이 100살이 넘으셨으니까 할머님의 딸도 사실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혼자 있는 딸이 자꾸만 내 병수발을 드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 얼마나 남았냐고, 나는 빨리 갈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거 우리 문화에서는 그거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 의사 선생님은 진정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그 할머니도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어떻게 의사가 할머니에게 다음 생일 때까지 사시지는 못할 테니 안심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안심하다는 듯 큐라고 하는 반응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죽음을 참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할머님이 계속 그걸 원하시고 계셨으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할머님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도 같고요. 두 번째는 의사로서 환자한테 숨김없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할머님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행복하게 사셨겠다라고 싶을 만큼 할머님의 그 인품이 성품이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딱 알게 해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따님을 봐도 또 그 손주들을 봐도 할머님 진짜 이 100년 넘는 삶 동안에 진짜 행복하게 사셨겠구나. 그러니까 할머님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셨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나이 많은 딸한테 자꾸 부담 주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채플린으로서 의사가 말하는 저런 단정적인 이야기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무리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면 연장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 같은데.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가장 솔직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하는 것처럼 생명의 기한이 주님 앞에 달렸다면 우리가 또 가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은 믿음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의 경험으로 보실 때 이별을 준비하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족들과 이별을 맞이하는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을 경험하시는가요?
네, 준비가 된 경우라면 우리가 중증 환자로서 병세가 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된 분들일수록 가족이나 환자 본인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에 대해서 알게 된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그 시점부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더 짧을수록 준비가 덜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놀래니까요, 많이. 그런 분들일수록 준비가 덜 되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족,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가족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환자께서 돌아가신 후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가족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슬픔을 빨리 소화시키시고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었던 가족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좀 긴 시간 동안 그 슬픔에 잠겨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별해서 보내드려야 될 그분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또 어떻게 생산적으로 남은 삶을 사는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나의 믿음 속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별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부모나 형제들을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을 좀 죄의식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미국의 호스피스 제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은 그 환자가 중증 환자가 앞으로의 그 치료 과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판단이 나오면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 본인 혹은 환자 본인이 뭐 치매나 이런 질병들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을 경우는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환자에게 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호스피스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더 원하시면 계속 연명치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때 호스피스를 선택을 하신다면 호스피스는 그 죽음에까지 이르는 시간을 준비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원이나 또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고통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하시고요. 저 같은 채플린은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신앙의 또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덜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호스피스에 연상시킬 수밖에 없으시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잘 준비해서 맞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시게 된 동기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와 대담을 쭉 들어보는데 목사님 그 스피치, 대담 톤이 아주 찬찬하고 살갑게 다가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호스피스 스타일인가요? 아주 그 정감 있고 따뜻해서 예. 우리 마지막 그 가시는 환자분들께서 따뜻하게 다가가실 것 같아요.
네,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사실은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나 제가 말을 하는 어떤 어투나 이런 것을 따로 공부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호스피스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그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였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 31살이었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가 되게 공교롭게 어르신들 많은 그 교구였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예배 집례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어르신들 편찮으신 분들 환우 신방하고 돌아가시면 장례식 하고 장례 예배 집례하고 하면서 아, 이 사역이 정말 참 중요하구나. 이것만 혹시 좀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없나 생각을 해보다가 우연히 이제 호스피스의 채플린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됐었죠. 근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항상 늘 마음에 너무 좋았던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유가족들이 저에게 오셔서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항상 그 고맙다는 그 얼굴에 눈물이 있어요. 네, 부모님을 먼저 보는 그 슬픔의 눈물이 있지만 또 평안의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과 미소가 공존하는 그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그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서 쓰임 받았구나 이번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하게 됐죠.
젊은 부목사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하는 것 참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오히려 목사님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콜링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으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숨이 멎은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시신을 옆에 놓고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 옆에 있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제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 네.
호스피스에 이제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을 대하는 게 참 저에게 많은 이점이 있었던 게 어르신들일수록 젊은 사람이 와서 말 걸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어르신들 곁에 가면 나름대로 아이돌 대접을 받습니다.
어르신들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어르신들로부터 사랑과 이쁨을 받는 그 비결이 뭡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의 그런 정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예. 우선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다닐 때 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제가 청년부 사역, 대학부 사역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른들 사역 투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하고 지낼 시간이 많아서 그때부터 제가 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일들을 방법들을 많이 터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에 당구할 당신이 고통을 알아 이 시간에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할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